10년 전에 반석교회 와서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이 교회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것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빠른 목사님 이후부터 데이비드 호우 목사님 그리고 크리스 목사님 계속해서 통해서 이 본 교회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이제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건가 그 은혜에 대해서 많이 깨닫는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과거에 여기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새벽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매일은 아니지만 여기 계셨던 분들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빠라 목사님, 데이비드 호 목사님, 또 저를 안수해주신 구 목사님, 또 지금 한국에서 또 교수하시는 또 안세관 목사님, 이 목사님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을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분들을 통해서 이 부족한 저에게 주인에게 하나님 안수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로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기도의 이제 습관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반석교회가 저는 반석교회가 모교이죠. 여기 와서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 많이 부흥이 된 것 감사하지만 한편 안타까운 것은 저 반쪽이 아직 비어있는 것에 대해서 또 마음의 한쪽으로는 또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이 되셔서 여러분들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흘러넘쳐서 저곳까지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시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이제 4월이 되어서 총선에 지금 열기가 뜨겁습니다. 정치가 아주 혼탁하죠. 이곳 미국에는 지금 대선 때문에 아주 열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또 다른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지만은 한국에는 정치적인 문제에 앞서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또 저 북한이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로 못 느끼지만은 한국에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느낍니다. 심각하게. 그래서 먹기 살기도 바쁜 그런 세상에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그런 와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 참으로 신앙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 삶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까 그것은 정말 신앙으로서 참으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는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거 여러분들 여기서 계셔서 생활이 여기 안정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물론 여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한국도 물론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런 대로 괜찮지만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죠. 특별히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은 한국 경제는 더 심각합니다. 중국도 어렵고 하니까 앞으로 10년 내에 또 다른 과거에 겪었던 IMF 같은 사태가 또다시 올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우울하죠. 그럴 때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아, 이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으로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기도가 절로 됩니다. 특별히 그런 것들을 묵상하다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 말씀을 전했지만 이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과거 세계 경제 또는 정치 모든 그 과거사를 돌아보게 되게 되면 한 번도 지구상에서는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었고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은 때가 없었고 늘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늘 역사는 되풀이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국에서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런 삶을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어떻게 매일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늘 구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아마 캐치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늘 구목사님 과거 역사하셨던 말씀 속에서 포인트를 찾으라 그러면 복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성경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시편 150편 중에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지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그 아들리맨이죠. 경건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 복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복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시편은 복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딱 인생의 두 갈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은 복이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인생의 두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선택을 해야 되냐 하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이 바로 여기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경건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절에서 그 경건한 사람의 핵심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2절에 있는 이 말씀 쥐하로 말씀을 묵상하고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 읊어가면서 묵상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밤낮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근데 현대 오늘날 이렇게 바쁜 세상에 우리 삶하고는 이거 잘 특별히 도시 같은 여기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은 도시 같은 데에는 서울이나 뉴욕이나 이렇게 복잡한 도시에는 정신없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인의 삶하고는 이 말씀하고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패턴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묵상한다는 것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할 일도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출근하기도 바쁘고 애들 보느라고 바쁜데 이것저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겠느냐고요. 그것도 밤낮으로요. 오늘날 시대는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고 좀 더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같으면 정부에 민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인터넷 서치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어디에 땅값이 오를 것 같다 어디 부동산이 좋을 것 같다 어디에 투자하게 되게 되면 좀 더 나에게 유익할 것 같다 나의 노후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가 이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시대에 맞는 복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은 바보처럼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바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현대인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1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들 겨 알지 않습니까? 겨 알곡이 아닌 겨 그렇죠? chaff라 그러죠. The hulls of grain. 이 껍데기. 바람이 불 때 쌀겨 이렇게 흔들게 되게 되면은 쌀은 떨어지고 겨는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람에 나와 같은 겨 같은 뭔가 민첩하게 움직이고 재빠르게 움직이는. 근데 그 겨는 가벼운 바람에도 이리저리 잘 날아다닙니다. 민감하게 흩어집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 현대 시대 삶에 딱 구미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정보에 민감하고, 그렇죠? 동작도 빠르고 이해 관계도 아주 민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녀들 보면 자녀들이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부모들의 삶을 보고서 아주 분주해요, 자녀들도. 특별히 세상 유행들. 아주 민감해요, 세상 유행들. 세상 유행 말하는 거에서 빠지게 되게 되면은 뭔가 거기서 도태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상 유행들, 유행에서 흘러다니는 그런 말들 따라하지 아니하면은 아주 그 현대의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생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하고 여러분들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묵상하면서 세상 유행 따르지 아니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정말 복 있는 길인가?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정말 복 있는 백성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죠?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사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정말 복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됐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서 자생한 나무가 아닙니다.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로 옮겨 심기운 나무예요. 옮겨 심기운 나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옮겨 심기운 나무인 것입니다. 자연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는 사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세상에서 얻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들은 세상 복을 따르려고 세상에서 얻으려고 아주 민첩하게 세상 정부에 또 세상 유행에 민감하게 쫓아가 발빠르게 움직여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판단한 것,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별개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날아다니는 겨우같이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유행과 세상 조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들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죠. 중요한 것을. 왜 그렇죠? 금방 자리를 옮기고 민첩하게 움직이지만은 여러분들 바람에 따라 움직여 세상 유행에 따라 움직이게 되게 되면 결정적인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에 날리다 보게 되게 되면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빠르게 달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금 늦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 그것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람에 나는 겨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인생입니다. 어떤 중심이 없어요.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 조류에 따라서 세상 유행에 따라서 세상의 그대로 관습에 따라서 세상 문화에 따라서 그냥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람에 나는 겨는 그렇게 되게 되면 한마디로 여러분들 결하는 그 존재 자체가 알곡이 없어요. 빈 인생, 텅 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없는 인생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날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빈 인생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결하는 그 자체가 존재가 중심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인생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이 그렇게 텅 빈 인생으로 세상 조류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중심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 강가에. 거기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영양, 물을, 생명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줄기를 통해서 물이 올라오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리면 나무는 또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웬만한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다른 사람들 미련하고 우직하게 보여요. 한심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남들 다 세상 즐기고 하는데 왜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고 왜 주일 예배에 나와야 되고 왜 수요 예배에 나와야 되고 금요일 토요일에 모임에 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처럼 한심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강가에 깊이 물줄기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정말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 3절이 시편 1편 3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잎사귀가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다 이런 시편 1편 3절 같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시류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시고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무언가 유익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뒤로 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다 그러면은 뭐 세상 예배 시간 관계 없고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바람에 나는 겨우 같은 이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나는 겨우 같은 인생들. 여러분들 그런 인생은 결정적으로 인생의 위기가 오게 되게 되면 그것은 결정이 됩니다. 그 중심에 흔들리는 인생들 바람이 불어오면 겨우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왔었을 때 바람에 나는 겨우인지 아니면 알곡으로 되어서 중심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은지 그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우 같은 인생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주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신앙은 유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조가 있고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 깊이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은 그 영향을 공급받아서 이제는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킬 수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동하지 않아야 되죠.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어린아이처럼 우유만 먹고 살지 살아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심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오늘 말씀처럼 형통한 삶이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박수를 치건 박수를 쳐주지 않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흔한 얘기로 진국이라고 표현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진국 같은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저는 사사기 13장에서 그런 예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정말 그 사사기가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었던 그런 사람을 저지 사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있어도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특별히 사사기 13장은 이 사사인 삼손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사사기 13장 여러분들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13장 1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다시라고 그래요. 그럼 다시라는 말은 뭐예요? 예전에 악을 또 행하였었다는 거예요.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 성경의 전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살다가 죄를 짓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으니까는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한동안 또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은 또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고 사사기 전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사기 역사가. 그래서 여기 패턴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다시 범죄하고 살아가던 그런 인생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도 다시 범죄를 하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이루어주시는 것을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서 그 구원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옮겨 심기운 나무가 날마다 세상 속으로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도록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뿐만 아니라 전 역사가 그래요. 패턴이. 오늘날도 그러는 것이죠. 오늘날도.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유행의 풍조에 따라가다 보니까는 바람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중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징계해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은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들이 다시 범죄를 하게 됩니다. 다시. 그런데 오늘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의 하나님 믿는 사람 다 각자 그 신앙의 정도가 다 틀리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회개의 기도도 없습니다. 말씀도 잘 묵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13장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시켜 줄 사람을 바로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눈물로서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지만 안 주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기도도 안 하고 근데도 뭔가 잘 풀려나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강팍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워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인데, 이 삼손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사기 13장 2절에 보게 같이 보십시오. 2절,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사가 있더라. 그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마노아가 아버지인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 단 지파라 그래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단 지파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지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명문가는 뭐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이런 지파들이 그런 두각을 나타내는 명문 그런 가문인 것이죠. 단 지파, 이름도 없는 그 지파에 마누아라는 사람, 유명하지도 않은,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또 임신하지도 못했다고, 자녀가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유명하지도 아니하고 자녀도 없는 그 가문,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사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한 것도 없지만은, 만화처럼 특별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할 자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삼손을 세워주는 그 배경을 우리가 보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3장 이 말씀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타락을 했어요. 너무나 타락을 했어요. 네?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 그 당시에는 또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해주셨는데, 이 블레셋에게, 팔레스타인에게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되는데 회개하지를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고 그 암흑 시대에서도 그냥 그 삶에서, 타락한 삶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었는가? 여러분들 이 사사기 그 12장 보십시오. 12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사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의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아들이 몇 명이에요? 30명. 딸이 몇 명이에요? 30명.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아들 30명, 딸 30명 낳을 수 있겠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부인이 여러 명이라는 얘기예요. 부인이, 제가 옛날에 중동에 여행할 적이 있었는데 벤에 보니까는 요만한 똘망똘망한 아이들이 열댓 명이 쫙 있어요. 그 안에 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옆에 보니까는 또 여인들이 몇 명이 또 있어요. 이 사사들이 지금 지도자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입산이라는 그 사사 지도자가 자녀가 60명이에요. 60명. 영적 지도자가. 그 사사기 12장 13절 14절도 보십시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그리고 나서 13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였으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유행대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삶을 살고, 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그러니까 뭐 나도 그렇게 살지. 지도자가 그러는데, 세상 유행이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다 그러는데 나라고 그렇게 못 사는 것은 내가 바보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이, 세상 문화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자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갔다고 성경은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보통, 예? 보통 사람 자기 자식이 60명, 40명 이렇게 거느리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본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해, 마누아는. 세상 주행 따라 살아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기 잘 낳는 여인, 마음에 드는 여인 얻어서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마누아는 세상 유행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유행. 남들은 다 60명, 40명 아기들 낳고 행복하게 세상 유행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아기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다. 마누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누아는 세상 유행 따라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닌 것이죠.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린 인생,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인생, 하나님을 믿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옮겨 심겨온 인생인데 왜 내가 세상 유행 쫓아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살아가야 되는가? 그가 바로 마누아라는 인생입니다. 내 가문이 비록 유다 지파 같지 못해도, 에브라임 지파 같지 못해도, 나는 이름 없는 단지파이지만은, 세상 가문 유명하지 않지만은, 나에게 자식이 없지만은, 돈이 없어서 자식 공부 못 시키지만은, 하나님 말씀 세상 유행 따라서 학원 보내지 아니하고 가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먼저 배우게 하겠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린 인생인 것입니다. 이 인생이 세상의 바람, 세상의 유행 따라 이리저리 날리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아, 나는 민감하게, 아, 어디 강남에는, 서울 강남에는 이렇게 대치동이 이런 유명한 학원이 있대, 여기 쫓아가야지 우리 아이 어느 정도 쫓아갈 수가 있어, 저 학원을 보내야지 우리 아이는 세상 유행에 도태되지 않아, 그래야지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먹고나 살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것이 세상에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들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주행 쫓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나무, 하나님께 옮겨 심기운 나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옮겨 심기운 나무 아닙니까? 그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딜라는 사람으로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엔 융통성 없고 바보 같고 우직하지만은, 미련하고 곰탱이 같지만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켜 이런 알곡과 같은 이런 인생들, 유동하지 아니하는 인생들, 거룩하고 경건한 흔들림이 없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지만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사사기 1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오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가 신음하고 구원해달라고 하니까는 내가 너희를 구할 사람을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니까는 마누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 아기를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과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만 그냥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쏟아놓지 않습니까? 한 시간 내내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마누마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시겠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기를 주시겠다고요? 그럼 제가,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학원에 보내야 될지, 좋은 데 보내야 될지, 때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지금 마누아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인생들, 기도할 겨를이 없어요.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쁜지, 인터넷 서치하고 스마트폰 보느라고 고개가 숙여지고, 서울의 지하철 가면요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고 갑니다. 한 명도 이해가 없어요. 한 명도. 스마트폰 보고 온갖 걸 다 보는 것이죠. 뭐 신문도 보고, 좋은 자기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건전하게 좋은 기기를, 편리한 기구를 정말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바보스럽고 아주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보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게임만 하는 거예요. 게임만. 어른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게임하는 게, 게임하는 거야. 한심해서 봐줄 수가 없어요. 현대인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우 같은 인생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내가 지하철 타고 가나, 차를 운전해가고, 하나님 이 운전대를 내가 운전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비록 끼어들더라도 하나님 저 사람 화를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나로 인해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회사에 가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회의를 할 때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하나님 저 사람들 정말 예수와 같이 대해야 될 텐데, 내 안에 아버지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것도 지워주시고, 어제 일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이르러서 내가 오늘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가겠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제단에 나와서 정말 예배를 못 드리면, 운전하면서 가면서라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사무실에 가서라도 잠시 동안이라도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를 주셨는데, 만화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 비즈니스를 주셨는데, 나에게 이 업무를 주셨는데, 이 프로젝트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화처럼 바람에 나는 겨우 같은 인생들은 다른 생각하느라고, 내 생각하느라고 기도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사기 13장 8절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12절도 보십시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너의 가문을 통해서 아이를 보낼 것인데,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너희 나의 백성들을 구할 그런 아이다 하니까, 마누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에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누아에게 허락하셨던 이 아이를 주신 것들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복을, 복된 사람으로서, 복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누려야 될지, 그걸 누리려면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으로서 바람에 나왔던 겨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알곡으로서 존재감 있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복 있는 경건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이 잡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잡이 잘 안 풀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행여 이것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또 다른 것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의 본부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복된 인생들은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남을 복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복은 하나님께 옮겨 심기운 자로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게 되게 되면은 오늘 시편 1편 3절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인생들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들 인생이 안 풀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께 옮겨 심기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그 열매와 잎사귀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풀려지는 모든 일들, 잎사귀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쓰이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가에 심기운 그 나무, 그 열두그루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쓰인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치유의 능력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상처들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복됨으로 말미암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세상 주행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오게 되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명이나 어찌할꼬 이 죄인을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었던,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아졌던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서 정말 복된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는 복된 백성은 분명하게 거룩한 백성들, 경건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복된 삶을 통해서 주변으로서 여러분들 삶에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주변으로 흘러넘쳐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께로 옮겨 심겨온 나무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꽉꽉 채워지는 시냇가에 옮겨 심겨온 나무들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